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투명한 사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딱 들어보면 본문을 아시니까 오늘 설교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오늘은 좀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명한 사람이란 말이 여기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는지, 이 투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 좀 생각이 복잡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나름 좀 고민해서 이 제목을 붙였고, 오늘 이 투명하다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이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의미대로 캡처가 된다면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주제가 이 투명한 사람이라는 주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도전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역사 속에 그 사실은 그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이 몇번 등장을 합니다. 19세기 말에 H.G. 웰즈라고 하는 과학 공상 소설을 쓰셨던 분이죠. 시대를 앞서간 사람인데, 뭐 그때 벌써 19세기 말에 타임머신 뭐 이런 소설도 쓰고, 이분이 The Invisible Man이라고 하는 투명 인간이라는 제목으로의 책을 썼어요. 소설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합니다. 원래 문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어떤 주제로 어떤 형태로 쓰든지 그 안에 뭔가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시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니까, 위대한 문학가들은 위대한 사상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은 아마도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실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그들 눈에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판단이 꼭그 사람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말하고 싶지 않았던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20세기 중반, 1950년대에 와서, 랄프 엘리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등장을 하죠. 이분은, 우리말로는 아마 투명 인간이랑 동일한 아마 타이틀일 텐데요. 영어 타이틀은 The라고 하는 이 TH 있죠? The. 이걸 뗐어요. 그래서 그냥 Invisible Man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작은 변화 하나도 아마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좀더 보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뉴욕 할렘의 지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사회적 의지를 갖고 있는 흑인 청년인데, 시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결국은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나는 투명 인간에 불과하구나라는 일종의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소수민족들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중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이제 굉장히 절망스러운 질문이 대두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투명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요새 투명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지죠. 앞에 내용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면, 요즘에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저 사람은 참 투명한 사람이야, 트랜스페런트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리더십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포인트인데요. 그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그 사람은 솔직하고,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투명하지 않은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분은 참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파악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할때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분의 내용이 뭔지가 겉으로 그렇게 클리어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트랜스페런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국 리더들은 좀 트랜스페런트해야 된다. 심지어는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어떤 권력을 매니지하는 데서도 투명하고. 그래서 이 투명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좀 장황하게 메시지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투명성은 뭔가? 여러분 좀 다른 의미일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다른 의미일 거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 캐치한다면 아마 오늘 메시지를 듣는 입장에서 성공하셨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임무와 일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투명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요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중에 위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민수기 전체가 뭐 위기로 가득 차 있지만 특별히 20장은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고 아론의 죽음으로 끝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두 사람, 모세에게는 혈육이기도 하지만 여선지자였던 미리암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간 오늘 스토리라인 끝부분에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기를 너마저도 이 회중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뭐 그것만큼 더 큰 위기가 있겠어요. 리더십의 위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로 했던 이 리더들이 다 결국은 저들 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는데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로 무리바 사건이 언급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모세가 그 영향을 미치고 또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모세 오경 안에도 이 무리바 사건이 책들마다 거의 등장을 하거든요. 출애굽기에도 약간 다른 형태지만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순간에 모세가 굉장히 억울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그때 너희들이 격동시킴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이게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몇 번 부탁을 했대요. 하나님 왜 제가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께서 enough다, 여기까지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모세는 기록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시편을 보면 시편에도 적어도 세 번 이상 이게 언급이 되고요. 이 사건이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에도 이 무리바에 이 반항했던 이 거역했던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어떤 주제를 이뤄가는 그런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건데, 자 여러분 내용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마시고 살았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20장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뭘 했냐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면 사는 거고 우물을 팠는데 실패하면 계속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맨날 기적의 물을 마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곳에 가면 뭐 웅덩이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도저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먹는 게 제일 세이프하니까 이 지하의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물을 파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가데스에서 우물을 잔뜩 팠을 겁니다.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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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팔 힘도 없는데 물은 없고 죽게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통과 환난이 닥쳤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패러다임이 돼버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요. 백성들의 원망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예,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고라의 반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고라와 함께 동조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기도 하고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또 나중에 보면 연병이 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반란했던 그 반란의 씨앗이 아직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내용은 같아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해서 고통당하게 하느냐. 우리 왜 가나안에 들이지도 못하고 왜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우리를 빠뜨렸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Why did you do that?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체적으로 맥락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동체적 사건이지 모세만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온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열 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지금 다 이걸 다 경험한 건데 이 순간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5절까지 가보면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은요 우리의 어떤 성화의 과정으로 본다면 구원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을 돌아가서 컴플레인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헛믿었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잘못 나왔다. 내가 세례도 잘못 받았다. 이거 안 할 걸 했어.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구원의 은혜마저도 부인하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듯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공동체가 완전히 전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아니고 물론 상황이 이러니까 힘들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믿음이 침체가 되면 이 정도까지 꺼질 수도 있구나라는 고민도 하게 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말 그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제가 교회 나가는 것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회심의 과정이 있었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딱 가가지고 1, 2학년 때 얼마나 번민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까지 스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저를 붙들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도 온 적이 있습니까? 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고통, 고난, 이 고통, 고난은 모두에게 있는 문제인데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고통이라는 것이 왔을 때 일단은 패닉을 하게 되죠. 두려워지죠.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원망과 또 저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한순간 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 때 도저히 그 순간적인 그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셀을 대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점점 더 깊이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됩니다. 반면에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 닥쳤을 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요. 고통이 우리에게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를 밀고 간다면 너무 복된 것이 뭐냐면은 기도는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간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더라고. 그럼 은혜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더 위대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 극심할 때 심각한 영적 침체로 떨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순간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적 결단과 관계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회막문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회막입니다. 텐트 업 미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장소에 엎드렸다는 말.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렸다는 말도 몇 번 나왔죠. 정확한 뉘앙스를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막문에 이들을 엎드렸다는 말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얘기밖에 더 다른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건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항상 보았던 거니까 크게 놀랄 것이 없고 모세의 반응은 여호와께 엎드렸으니 너무 다행한 일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까지 볼 때는 야 이건 진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부터 좀 스토리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여기에 아무 반석이 아니고 아무 돌멩이가 아니고 그 반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반석입니다. 근데 이 그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거기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도 살고 나도 살고 근데 뭐라고 여기 쓰여져 있죠? 9절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명령대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이것도 말씀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래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한 말과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순종한 내용은 순종했습니다. 예, 그가 막대기를 손에 들었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굉장히 고조된 어조로 성을 내면서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 다음에 손에 들었던 막대기로 이 반석을 두 번을 내리쳤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정확하게 뭘 잘못한 거야? 어떤 분들은 좀 실리하지만 한 번만 치면 되는데 두 번을 친 게 문제였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적어도 시편 106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격동함으로 그들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했다는 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해서 뭔가 여기에 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격동된 마음, 분노를 품은 마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그들을 격동시켰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주어가 바뀌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근데 10절에 보면 모세가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커버가 됐어요. 거기에.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문제가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행위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거룩하심.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란 말은 뭐냐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거든요. 구별.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함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들과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자기 나타내심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랬는데, 목전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이제 목전은 목은 눈, 눈목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볼때 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 없이 행한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 너희가 믿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믿음은 암만 얘기해도 들어가도 할 얘기가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그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중요한가? 이 두 번째 스토리는, 두 번째 토픽은 제가 아주 좀 짧게 지나갈 거예요. 끝부분에.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이 믿음이란 얘기를 좀 더 길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얘기.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 특별히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강조해서 모세와 지금 다루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네가 믿지 아니함으로.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주 심플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하박국의 말씀이 로마서에 반복이 되는데, 이 말씀이 종교개혁 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됐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퇴색되면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어 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마치 세례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가 이후에 죽어서 천당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협소한 의미에서의 구원론, 이 구원론에 믿음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스트레치 해볼게요. 이제 뭐 항상 하는 거지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스트레치 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에 좀 더 강한 뉘앙스가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의인이 나오죠.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자,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있는 자들. 자, 성도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나는 그래도 부족한데, 아, 부족한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저도 알고 저 자신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How do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갈까라면 그 답이에요. 오직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으로 산다 그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의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자기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으로 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으로 산다. 그것도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것밖에 믿을 게 없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나는 내 식대로 산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을 통해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간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도대체 뭔가 하면, 그건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모든 것의 축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방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네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중심축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그게 물론 이제 믿음의 방법이 우리의 어떤 그 순간에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느낌과 아주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의 방법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통합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통합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성장한다, 성숙되어 간다,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불가능하다는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사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받았어요.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에 확신하고 사세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소위 말하는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는 이 어떤 확신 이어서 나타나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느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행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매 순간 이상하게 자꾸만 내 자신이 드러나고 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을 때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내가 눈이 더 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대 여기가 막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한 것, 결국은 내가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칭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남들만 없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 혼자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시험 받는 게 뭐냐면 남들인데요, 남들이 시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험 받는 거지. 남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보통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그래서 사실 모든 이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나 원리에 대한 왜곡과 오해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리더들이에요. 솔직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모세가 결국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잖아요. 저는 이게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좀 열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정말 선지자들이 과거에 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듯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막 이러면 불을 토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제 마음을 좀 점검해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카탈시스를 느껴요. 야 오늘 참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제가 통쾌한 게 설교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믿음으로 안 해서 그래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보여요. 이게 리더들의 함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 같은 리더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리더예요. 여러분도 아버지고 여러분도 어머니고 여러분도 교회 직분자고 여러분도 사회에서 다 사람들의 눈에 기대감을 주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부모라는 것 너무 중요한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화풀이 또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강한 이고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갈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그래요. 사업을 뭐 신앙생활 하듯 할 수 있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사업도요. 자기 죄성의 충동질대로 행동하면 망합니다. 사업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네. 커스터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비즈니스 센스가 있어야 사업을 잘해요. 근데 그건 내추럴하지 않아요. 내가 돈 벌고 싶고 내가 강해지고 싶고 내가 떵떵거리고 싶고 자 내가 돈만 벌어봐라 너희들 가만두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어떤 그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이게 저의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신앙의 이해예요. God loves me. 그런데 내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리더로서. 여러분 제가 목사인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이고 이것이 저에게는 성화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도 가끔 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저의 목사직을 사랑하기보다는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요거를 이제 혼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나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으로 자꾸 컨버트를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계속 생각해야 돼. 나의 타이틀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복음으로 증명됩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요. 내게 주신 청지기적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죠. 근데 그 소명과 사명을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고 그 확증이 나에게 믿음으로 연결될 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거기까지 너무 좋아요. 바울사도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근데 내가 끊임없이 이 복음에 나도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랑의 확증 오직 은혜로 주셨다는 그 말을 선포하는 그 바울의 그 말이 그 마음이 나도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라고 고민하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역할을 다 했는데 사실은 나는 내 중심이 컴프로마이즈 되어 있었다. 내 중심이 복음에서 떠나 있었다. 내 중심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였다. 이런 고민에 바울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리더로서의 모세가 실수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등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make sense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실 때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랬어요.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명령대로 잡았어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석을 두 번 친 것, 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라 했는데 명령하라 했는데 명령보다는 그냥 자기의 홧김에 갖고 있던 걸 갖고 막 반석을 내리쳤단 말이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러셨나요? 쓸 것도 아닌데 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죠? 모세가 이 지팡이가 없었다면 적어도 그 순간에 뭔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아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하셨으니까 반석에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이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의도가 있어요. 왜 여기 지팡이가 언급되고 있을까? 저는 이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여기 지팡이가 이렇게 중요하지? 지팡이가 문제인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냐면은 리더라고 하는 모세의 위치가 지팡이라고 하는 이 도구의 위치와 동등하다. 같은 선상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이 중요하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지팡이는 위대해요. 뱀이 되기도 하고 들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 지팡이는 상당히 기적을 행할 만큼 아주 훌륭한 지팡이에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또는 하나님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팡이와 모세가 동등성상에 있습니다. 물론 뭐 지팡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에 있죠. 모세를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영원으로 그를 보장하시고 영원까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서실 때 영광스러워진 모세가 그 옆에 나타날 정도로, 모세가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구원에서 이탈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보면 볼수록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의 모세의 위치는 여기 막대기와 여기 지팡이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물을 내는 거는 지팡이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물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그랬죠. 백성이 누구와 다퉜습니까? 모세와 다퉜죠. 자, 근데 13절로 가보세요. 13절 잡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예, 거기까지. 누구랑 다퉈요? 여호와랑 다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결국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한 원망이고, 모세와 다툰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다툰 것이고, 결국 모세가 물을 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내준 것인데 모세는 리더로서 그 순간에 불신했다. 무엇을? 하나님이 중심축에 계신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중심의 축이 되고자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데 방해꾼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투명하단 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난 주간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마음에 고민하면서 마음속에 확 들어왔던 이미지는 뭐냐면 투명이에요. 투명, transparency.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가 보일까? 만약에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인다면 나는 투명한 사람일 텐데, 투명한 리더일 텐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인다면, 그 나라는 존재는 뭐 사람들의 눈앞에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유능한 리더, 그래도 좀 괜찮은 목회자, 강한 뭔가, 아, 저 사람이 사실 굉장히 강해, 주도적이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뭔가 강한,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굉장히 강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람. 이게 다 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누구를 보여줬나? 저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장수하시고요. 100세신데 생존하시고 계시고,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의 강함,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멘탈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강하시고 그 시대 정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파괴적인 시대를 헤쳐나오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근데 굉장히 뭐 적어도 좋은 크리스찬이셨거든요. 좋은 크리스찬이시고 아버지께서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서 강단에 서셔서 대표 기도를 인도하시면 제가 그 대표 기도 인도하는 소리에 저도 반할 정도로 아버지가 좋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솔직한 저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이게 아버지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 된다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 솔직한 저의 생각은 아버지를 보았을 때 아버지가 많이 보였어요. 저의 영웅일 수도 있고, 저의 대단한 어떤 흠모하는 대상일 수 있는데,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보였다기보다는 아버지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갈등하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문제,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막 갈등하시는, 복음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이시는, 자꾸 아버지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근데 제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고민이에요. 세대가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 보이나요? 여러분이 위대한 부모가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영웅이 되는 건 그거 목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떠나요. 그 영웅이 없어지면 자녀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그들에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리암도 갑니다. 아론도 갑니다. 모세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십니다. 과연 뭐가 남느냐? 이 부분에서 고민이 좀 생겨요, 솔직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보여주는 투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만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때 나만 보이나? 리더들, 여러분 뭐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판단이 바르고 너무 맞아요. 근데 너무 강해. 만약에. 그래서 복음이 보일 여지가 없어. 어떡하겠냐는 거죠, 이게.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났고요. 목사님과 사귀기도 하고 많이 알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많이 알아요. 그 중에는 세상을 떠난 분도 많아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일들을 한것 같은 목회자들, 한 시대를 정말 막 화려하게 지나간 목사님들 계셔요. 큰 교회들도 이루시고 뭐 대단해요. 근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그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잘안 보여요. 미안하지만. 되게 위대한데. 근데 여러분, 아,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 뭐 하는 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굉장히 좀그 부분에 있어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정치 세계에도 많은 사람을 끌고 갈수 있는 정치인이 있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아무도 안 따라가는 정치인도 있는 것처럼 사회학적으로 종교 집단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단이 왜 이렇게 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단을 성령께서 키우시나요? 자기 주관, 자기 성격이 엄청 강해서 또 뭔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위대한 탁월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너무 멋진 사람으로 드러났고 한 시대를 정말 말 그대로 호령했던 분인데, 많은 경우에 뭐 다는 아니지만 마지막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추락하는 모습도 봤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괜히 로맨틱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한 가정을 꾸려가는 한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분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보여. 그분들이 눈물로 자기의 죄를 힘들어하면서 고백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보여.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옳은 게 아닌가? 그게 더 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제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밖에 몰랐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일에만 전념했고 참 우리 아버지는 좋은 리더였고 사람들이 신뢰했고 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는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겨를이 없다면 과연 그게 성공한 리더십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고민이 드는 거죠. 이제 미리 들어야 되는데 이제 들어요. 이제 애들 다 컸는데 이제 들어. 이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다 좋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돈만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내게 줄 유산만 보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응? 나는 아버지 성격 닮았어. 나는 엄마 성격 닮았어. 그것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떡하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정말 없네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 반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석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분명히 얘기했어요.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폼 잡고 막 화를 내고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땅땅 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꼭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물을 안 줘. 물을 안 줘. 그러면 모세가 딱 서가지고 이게 뭐지? 그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백성의 목전에서 저를 병신 만드셨나이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레슨을 가르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물을 내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라는 거예요. 많이 역설적이에요. 물이 조금 겨우 나온 게 아니에요.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불의한 마음으로, 불신하는 마음으로 막대기로 반석을 내리쳤지만 그 반석은 은혜의 생수를 콸콸 쏟아냈습니다. 불의한 자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았지만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엉망진창인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가능성, 아니 그 선물이 강권적으로 은혜 주시는 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안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답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답이 아닙니다. 오직 답은 반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삼위 하나님. 사실 이게 그림이 잘 잡히진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 거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저도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참 어떨 땐 좀 죄송하기도 하고 왜 고민을 혼자 하면 되지 사람들 앞에서 자꾸 하나. 근데 함께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고민을 같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진짜 이게 가능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그 고민 속에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일만 더 떠오르고 내가 너무 강해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와중에 여전히 반석으로부터는 생수가 터져 나온다. 여기에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사모합니다.